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랑 좀 다른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러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이 연대기처럼.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목자다 뭐 이런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일곱 가지 표적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주장과 일곱 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로 이제 주장.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존재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늘 조용해라 잠잠해라,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 이유는 아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조금 조정하시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 행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갈등이 심해졌을 때 예수님이 저 두로 시돈 지역으로 해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외곽으로 빙 둘러다니시는, 그래서 별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을 좀 잠재우는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똑같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신 분은 네가 복이 있다 뭐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 이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시고 뭐 이런 거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오늘 본문 45절 보시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바로 성경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에서도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바로 곧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맥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신합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뭐 그런 게 있고,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아마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더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진 다음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빌립이 등장해요. 43절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 부르실 때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 나오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떡 다섯 개 물고기 뒷마리로 5천명 먹으실 때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가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립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고 난 뒤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요 빌립이 자주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빌립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느냐, 아마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 이라인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 똑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빌립은 헬라식 이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또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거를 아람으로 불렀을 때 게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처럼 일제시대에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 잘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하고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 이름이냐 일본식 이름이냐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본래 히브리어가 그 민족 언어지만 이미 이렇게 좀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잘 없고, 보통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라는 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쪽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냐, 히브리식 이름이냐, 아람어식 이름이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안드레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마 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빌립 같은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요,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 뭐 또 좀 토속적인 유대인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이방인식, 이방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더 자주 등장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주장,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빛이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일곱 가지 표적만 등장하는 것도 사실 이게 상당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좀 더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 본 적 있고, 오늘 본문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오늘 보면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빌립이 작정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 작정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굳이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익숙하게 대하는 그런 형제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전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나사렛은 무슨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정말 산골짜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사렛 엄청 커요. 지금은 나사렛은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이스라엘에 기독교인 많이 사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삽니다. 나사렛도 기독교인이 아주 많이 살아요. 지금은 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갈릴리 주변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렛 이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그 동네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다고 하고 63개 마을 이름 나오는데 나사렛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산골짜기 시골깡촌 무슨 인물이 날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사렛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러시고 나다나엘도 와서 보라. 그래서 이 와서 보라,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우정 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요. 오늘 보면 47절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앞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두 번 강조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보셔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언제 예수님께 자기 내면을 보여드릴 뭐 그런 계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무화과나무 아래 잘 앉아 있느냐? 무화과나무는 무슨 느티나무 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느티나무 아래나 뭐 이런,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좀 성기게 나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좀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은 어쩌면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회복 혹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을 때 드러날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멀리서 다 들여다보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에서는 각기 사람들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태평성대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자주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미가서 4장 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의 나무 아래 앉을 거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누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은 뭔가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다시 안식을 회복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탄 아람 갈 때 베델에서 잠잘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마치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직접 듣고 있어요. 다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우리도 늘 직접 복음을 전하고 우리 때문에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